자, 18강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한테만 기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몇 강 전에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증거,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그런 증거,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던 여러 증거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또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아란 의미를 그냥 단순히 선지자한테 기름 부어주고 왕한테 기름 부어 받아주고 이런 걸 넘어서서 원래 아 메시아라고 하는 뜻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몇 구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아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냥 신학적인 답이 아니라 성경이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로 얘기하고 있음을 몇 구절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왔으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얘기할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단순히 어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어떤 일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한 메시아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구절은 시편 45편 7절에 보니까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부분도 그냥 왕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최고의 왕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 당신이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언제 이 본문을 인용했는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그래서 밑에 있는 제자를 보내죠.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세례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인용했던 구절이 요 구절입니다. 예. 가서 얘기해라.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된다.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구절이.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요 표현은 메시아를 뜻한다고 100%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을 보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다니엘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100% 예언이죠. 그때는 흐물이 그친대요. 죄가 끝나고 죄악이 또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응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노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 하는 존재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자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데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입니다. 왜 단절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단절, 죄, 사단의 문제,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고 이게 해결되어야 된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 모든 부분에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그리가 세워질 것이며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인데요. 그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 되신 그분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다니엘 9장 아까 읽었던 25절 다음입니다. 26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인데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뭘 얘기하는 거죠? 죽으실 것이란 거죠. 왜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여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한 왕은 메시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편에 있는 존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실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시니라. 참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하실 그 일을 감당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호세아 13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해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은 지옥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옥의 권세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지옥의 권세에서 또 사망해서 구속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요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준다고 하는 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지옥의 권세 해결할 것이고 사망의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사망아 네 죄악이 어디 있냐? 서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굉장히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그 구절과 상통하는 구절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실 것이다. 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봤던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설명된 것을 먼저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메시아는 사단의 문제 또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성경 여러 군데에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몇 구절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 풍성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눈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나름 정리된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1, 2, 3 그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뭐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구절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 이분이면 당연히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냐 있지 않냐라고 유추할 만한 당연히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자주 듣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1절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게 올바른 목자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면 이 사람 문제 있냐 말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은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무슨 말입니까? 원더풀이다. 기가 막히게 묘한 분이다. 모사다. 최고의 카운셀러다.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요 분이 우리 인생에 온다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예, 평강의 왕,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온다는 얘기 문제 있겠냐 말이에요.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대요.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우리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표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 모든 문제가 끝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당연하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주실 복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저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 예,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건데 왜 하필 이 여인의 입술을 들어서 이 얘기 하셨을까? 메시아 곧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이 얘기를 이 신약시대 때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 왕을 통해서 아니면 바울 같은 신학자를 통해서 뭐 대단한 사람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고 이 고백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게 하셨어요. 무슨 의도죠?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걸 뜻하게 되고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맨 밑바닥의 인생도 이렇게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당연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분이죠. 하지만 그 이상이라니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부등으로 얘기하면 이게 훨씬 큰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니까. 우리 저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결해 주는 해결자예요. 아빠 떡볶이 오케이, 아빠 음료수 오케이, 피자 오케이, 치킨 오케이. 우리 동네 치킨집은 우리가 다 살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딸들이 잘 먹는지 몰라요. 얼굴이 지금 계속 달덩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쿠폰 10개를 모아가지고 뭐 하나 받고 먹는 이런 걸 인생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보면 얼마나 많이 시켜 먹는지. 아빠 치킨 돈이 없어. 돈이 왜 없어? 이래요.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너무 부담 없이 막 시켜 먹어요. 그게 쟤네들한테 저는 문제 해결자죠. 예, 아빠보다는 문제 해결자를 더 원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예요. 하지만 쟤네들 볼 때에 저는 문제 해결자일지 모르겠지만 제 가치는 쟤네들 문제 해결자 정도는 아닙니다. 그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세계사회 가고 있는지 돌아다니는 건 알고 있어요. 아빠 어디 가? 미국 가? 뭐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그 의미를 쟤네들이 알겠냐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조그만 문제를 해결할 그 정도의 능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든 문제 해결자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는 그 이상이라고, 그 이상이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면 당연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면서 내가 아직 문제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맞아요. 죽게 되는데요. 죽으면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아니 뭐 이게 굶어 죽게 되는데 굶어 죽으면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안 하면 돼요. 주와 함께. 참는 게 아닙니다. 주와 함께.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 가도 문제가 안 됐고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냐? 이게 이제 두 번째 각도입니다. 지금까지 훑어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마귀의 일을 끝낸 거예요.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부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 세 번째 히브리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죠. 하지만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당신 따라해라 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 믿으라는 거죠. 믿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데 믿지 못하는데 따를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것은 두 번째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건 뭐냐면 기적 일으킨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을 낫게 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 누군지를 밝히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병자를 낫게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표적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요. 그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믿는 자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믿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는 자가 그분을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자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 입장으로 볼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핵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그 부분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며 이렇게 얘기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실제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 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종노릇 한다고 얘기했어. 사망의 왕노릇 하는 상태입니다. 왕노릇 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처음 인간과 죄 가운데 있는 인간과 지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처음에 산자입니다. 생명이 됐다. 영적인 존재다. 동시에 왕적인 존재였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6절 28절 시편 8편 4절에 왕적인 존재였고 처음부터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였어요. 이 존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부터 이게 180도 바뀌었어요. 예, 180. 살아있던 존재가 죽었고, 왕이었던 존재가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가 되고, 예,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가 적그리스도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동시에 요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됩니다. 종되었던 우리가 왕같은 존재들,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고, 적그리스도 같았던 우리가 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게 동시에 모든 축복을 받았던 존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 지금 모든 것을 회복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힙니다. 모든 것을 엄청난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 잃었다가 짧은 시간에 회복시키고 요 구원을 뜻하거든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 완료형을 찾았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해방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세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 일으키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에게 일어난 완벽한 축복 내지는 구원을 다 뜻합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리심을 받았고 또 함께 일어났고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죽었던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지금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앉히심을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된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죠?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뭐가 불안하죠?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요. 그 모든 미래의 불안을 끝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게 너무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 우리는 좀 변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좀 상태가 나아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쿠바에 가면 예전 차들, 아주 낡은 차들인데 아주 이렇게 그때는 굉장히 값비쌌던 차들이 굴러다녀요. 이렇게 오픈카 있잖아요. 뚜껑 없는. 너무 화려하게 만들. 그걸 다 관광객들이 막 타고 돌아다니거든. 그런 차를 만약 한국에 가져왔다. 이게 대박일 것 같아요. 근데 안에 부품은 전부 다 바뀐 겁니다. 껍데기는 비슷하지만 다 바뀐 거예요. 그런 거 하나 들고 오면 정리할 것 같은데, 한국 땅을. 그래서 쿠바에서 차 한 대 사가지고 와가지고 안에 싹 내부 바꾸고 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게 엄청 비싸요, 쿠바의 차가. 그거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안에 게 모든 것이 바뀐 겁니다. 좀 변화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믿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풍성하게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좀 묵상해 보세요. 그냥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실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복 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복 줬는데 뭘 줬냐? 신령한 복을 줬대요.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래요. 얼만큼 받았는지를 계수를 못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주셨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냥 단순히 은혜 주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복음에 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의 비밀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다 통일된다는 거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대. 우리가 우리 자체가 우리 같은 이 모자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침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대요. 우리나라의 귀중한 뭐 이렇게 이 애국지사들 아니면 독립군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숨 건 지금으로 완전히 상징이 돼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가문이 아예 영광스러운 가문이 돼 있지 그렇잖아요. 뭐 목숨 걸고 투쟁하신 분들 아니면 이런 큰 일을 감당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 생각할 때마다 많은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영광이죠.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을 이 낮은 우리 인생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책 중에는 뭐 성자가 된 청소부 이런 책이 있기도 하지만 청소부였다가 갑자기 성자가 됐대. 마치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뜻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을 준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은 이 축복은 이렇게 우주와 바꿀 수도 없는 모든 만물의 이 뭐 만유를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못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눈이 우리에게 한번 열렸고 그 열려진 눈으로 계속 보면 이게 계속 풍성해져. 왜?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면 여기서 저기서 막 터져나옵니다. 이야 이렇구나 저렇구나 계속 계시하십니다. 더 깊어지도록 예.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깊어지도록 그 십자가 부활이 더 깊어지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신 더 깊어지도록 여러분 사람이란 게 참 감사합니다. 어디에 초점이 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문제에 초점 가 있으면 전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 그대로 두시고 그리스도에게 눈이 가고 그 부분에 계속 초점이 가면 어느 날 이 문제 이미 있어도 상관없고 나중에 사라진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전 열방을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계획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예, 가장 앞선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가정에 증거를 주실 것이고 하신의 사역에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끔 복음 앞에 서시길 바라고 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고 십자가 부활의 비밀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풍성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